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일곱 일꾼, 집사님을 뽑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통하여서 접대와 구제의 일을 전적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다시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사실 그 6장 1절에서 7절 이 사이에 우리가 일곱, 소위 일곱 집사라고 알려진 이 일곱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는 디오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의 준하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절에 보면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집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접대라는 요 단어, 요것도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사람을 뽑은 것을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접대하다, 그리고 구제하다, 요 단어가 디아코노스, 다시 말하면 집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분을 일곱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 내에는 크게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도 나오죠. 요게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감독,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그러니까 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아, 요거는 다른 표현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감독, 장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도들의 그 직분이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접대하는 것, 사역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집사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세워내는 역할을 장로와 감독과 목사라는 직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전반적인 행정적인 일들과 사역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주도적으로 앞서서 진행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조화를 이루고 오묘하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7절까지의 말씀에서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집사, 일곱 명의 이 사역을 주도해가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워낼 때 조건이 있었죠. 그죠? 사도들이 얘기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일곱 명을 택할 때 일곱 명을 택해서 정말 교회 전반적 사역을 책임지는 그 일을 맡길 때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울 때요. 자, 먼저는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 너희라는 이 표현 안에는 성령과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직분,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전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동 목사님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왜 한국에 가면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단 전체의 리더십들,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1년에 한 번씩 얼마 전에도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수영로 교회에서 했는데 그 합동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얼마나 많은 총대들이 그 장로님 목사님들 모였겠습니까? 거기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그 교회 예배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목사 장로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런 유의 설교를 하셨어요. 다들 놀라셨죠.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평생을 사명자라고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냥 한 설교가 아니겠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더라도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올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 영혼이 깨어났는가? 복음의 생명이 심겨졌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사명자를, 사역자를 세워낼 때 이 부분을 먼저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꼭 거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너무 기본적인 거겠죠. 그러나 그거를 점검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성령과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 교인인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권능을 줍니다. 파워를 주세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 권능, 이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폭발력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람나무에 솔로 나오는 그 진액을, 그 기름을 공급받아야 불이 붙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제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를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소피아라는 이 지혜라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식을 적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한 지식을 삶 가운데서 지혜롭게 적용해낼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런 의도대로 잘 적용해낼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지혜로운 분이 필요해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정말 사역의 현장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아름답게 적용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역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내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뜻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것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확인되어진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과 이 언행이 거칠고 이게 주님 안에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내면이 이미 그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이 초지일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은 삶의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을 보면 행하는 것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라는 사역자로 세우라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 사람을 세워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그럴싸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낼 때 바로 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내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우리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요 세 개 서신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냐면 디모데와 디도가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회를 감당할 때 바울이 조언을 해주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케어할 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쓴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에게는 이 서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를 감당할 때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회를 감당하던 디모데에게 준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걸 꼭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로, 감독, 목사 이런 직분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워내는 직분을 세울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15가지의 기준이 나와요. 요 기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부분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13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 점검해야 될 기준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자식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시간상 이걸 하나하나 다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우리가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